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병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큰 병폐.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아이러니하게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책임을 상대방과 환경에게 전가하고 떠남겼던 아담과 이브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을 죽이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것이 가인이 했던 반문이었습니다.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가 오히려 격분해서 하나님께 반문했던 것이 창세기 기자의 기록입니다. 열 가지 재앙이 목전에 벌어짐에도 끝까지 완고하고 목이 곧아서 패역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바로 왕.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던 세례 요한을 잡아다 목을 뱉던 것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것이 유다의 백성들이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인 것이 유대 선민들이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의 가장 큰 병폐가 무엇인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이라면 죄는 있지만 죄를 범한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들입니다. 300억을 횡령했다, 600억을 횡령했다, 연일 터져 나오는 담임 목회자의 공금 횡령을 고발하는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역시 자신의 무죄를 끊임없이 일관하며 주장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청년들을 성추행했다, 간음했다라고 고발하는 교회는 있지만 내가 청년들을 그리고 간음했고 성추행했다라고 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여전히 모르쇠라고 일관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서 섬기는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교회를 오픈하면 그만입니다. 상처를 주었다라고 한 사람은 없고 상처를 받았다라는 사람만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수년을 수십 년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정죄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함께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찬송을 부르며 같은 말씀을 듣고 곁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미련한 놈이라고 정죄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옥은 죄인들, 죄를 범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의 목록들만 불구덩이에서 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옥에 가면 죄인들은 한 사람도 없고 죄만 불구덩이와 모든 곳곳에서 아마 날아다니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텅 빈 지옥. 그것이 아마 우리가 지금 믿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때 요한일서 1장 5절까지의 말씀을 강해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사도 요한이 그 안에 거하면서 배우고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6절부터 10절 그리고 앞으로 요한일서의 말씀들을 강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 택하시고 그의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건지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마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6절과 8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거짓 교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는 사귐이 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느 모습을 봐도 그들 가운데에는 진리와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없었던 거짓 교사들. 육체적인 방종을 추구하고 자신의 난잡한 생활을 정당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했지만 실제로는 어두운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던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둔갑해버리고 죄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생각이 없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사도 요한의 첫 번째 반박은 무엇인가? 만약 하나님을 사귄다고 어두움에 행하면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여러분.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건 모두 거짓이다. 만약에 빛 가운데 행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빛의 삶이 없다면 그건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더 나아가서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의 또 다른 주장은 너무너무나도 터무니없게 들립니다. 8절과 10절은 똑같은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10절 말씀도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런 교회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이단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죄가 없다, 그리고 나는 죄를 범치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죄가 없다, 그리고 내가 범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들이었다. 잘못을 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누구의 책임, 누가누가 한 것임, 누구누구의 문제임,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한 것임. 더 쉬운 말로 하면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말.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환경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요소들인, 이거는 죄가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과 많은 곳에서 우리가 듣는 얘기, 죄라는 단어를 공중에 올려서 모두 분해해버리고 모두 공중분해한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은 모두 정신적, 심리적, 환경적 모든 문제들. 자신이 부패하고 얼마나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직시하고 교중의 형제들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죄를 묵인하고 방임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정죄합니다. 만약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하고 만약에 지은 죄악들을 자복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주님 앞에 나와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들을 고쳤지만 행악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처럼 평생 주님의 이름을 믿고 사역했지만 스스로에게 속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죄가 없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는가? 8절과 10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기준이 자신의 기준이 되었고 판단의 모든 가치가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진리와 빛 대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참된 빛을 비추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죄가 없다 하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9절 말씀, 죄를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라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혹은 모르쇠 이런 것으로 일관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사도 요한이 주신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자신을 부르신 주님,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자신을 부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복했던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그렇지 내가 제자지 주님이 사람을 알아보셨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가 했던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와 같은 자와 함께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그 위대한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수십 수백 번을 얘기한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현현을 목도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을 만나자 제일 먼저 토해냈던 거룩한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유부녀와 간통하고 그 남편을 살해한 직후에 자신의 죄를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 그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했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이거였습니다. 물론 성추행을 하고 유부녀와 간음을 하지만 절대로 발음피지 않았다고 하는 절대적으로 많은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과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동생을 살해한 것을 지적하셨을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했던 가인과는 완전히 다르게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희들은 베드로와 이사야와 다윗과 같이 않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과 비슷한 사람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고백을 누가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누가 얘기한 줄 아십니까? 십자가 우편에 매달렸던 강도가 또 다른 강도를 나무르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당연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그가 한 한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Remember me. 이것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이자 경건했던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서 교인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 없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을 잘, 제일 잘 경외했던 사람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입니다. 제가 드린 몇 가지 성경의 대표적인 회개의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 회개의 능력, 그리고 전무후무한 회개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기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한 개인, 한 선지자가 아니라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전무후무한 성령의 부흥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요나 선지자, 자신들을 핍박했던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가고 싶지 않아 도망갔던 그를 하나님께서 바닷물로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넣어서 토해내서 너무너무나도 원치 않는 발걸음을 뛰어서 도착했던 니느웨에서 요나 선지자가 증거했던 메시지가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66장의 이사야, 52장의 에레미야, 48장의 에스겔, 수십, 수백, 수십 년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라고 했지만 잡아서 감옥에 넣고 목을 자르고 죽였던 선민들, 유대인들에 반해서 니느웨의 백성들은 한 중동에서 온 히브리 선지자의 한마디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하는가? 왕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심지어 짐승들에게조차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히고 국가적인 회개의 선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니느웨 왕은 요나에게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니라 요나가 했던 메시지를 신하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모든 백성들과 국가에 금식과 심지어는 짐승들에게조차 회개를 선포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일. 충격적인 일이 세계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그것도 먼 이방 땅의 한 도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저는 오늘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도중에 1907년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적 대각성 운동, 회개 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시작됐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겨울 사경회, 이것이 시점이 되어서 당시 평양과 원산 그리고 물론 한반도 전역으로 퍼졌던 부흥운동, 회개운동의 시점, 시발점, 세계 기독교 역사에 전무했던 기독교의 역선, 회개의 역선. 당시 실제로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본국에 선교 보고를 올렸던 해외 선교사들의 편지들과 기록들을 찾아보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 이 사경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우리 조선의 아랑네들과 많은 선비들, 그리고 노예들, 노비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처음에는 자신들이 의식한 가운데 회개하기 시작했지만 성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통회하도록 역사하셨다. 이것이 기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탄복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평양의 부흥사경회에서 일어났던 기록들보다 더 이것을 실감나고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 기록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공부했던 이 평양 대부흥의 여러 가지 기사들과 편지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보고된 보고문들을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참된 회개, 죄를 자복하는 역사, 100여 년 전 한국 땅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평양의 오순절을 주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그레함 리 선교사라는 선교사의 기록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꾸라져 울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져 자기가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한 사람은 거꾸러져 나에게 소리쳤다.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지요? 용서받을 수 있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한국교회는 일본인을 미워하는 생각을 회개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죄를 자복했다. 교회의 뛰어난 지도자들 중에 강유문이라는 자가 일어나서 평소 자신이 미워하던 김장로에 대한 미움의 죄를 회중들 가운데 숨김없이 자백하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했다. 이번에는 맥훈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아서 브라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월 2일에 시작한 장대현 교회 부흥회, 15일 집회 이후에 보낸 서신입니다. 어제 저녁 집회는 저녁 7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 집회는 새벽 2시가 돼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몇몇 사람은 믿기 전에 자기 친구를 살해했음을 고백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조리 범했음을 고백했으며 교회 직원들이 도둑질했음을 고백했고 그들 가운데 질투와 미움을 고백했습니다. 한 교회 집사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딸 하나를 독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남편들은 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아내를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증오했다고 고백했으며 실제 몇몇은 처가에 가서 아내들에게 그 사실을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한 일본인 휴대용 소책자에서 300불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탕진한 것을 회개했으며 한 사람은 수년 전 자신이 너무도 몹쓸 짓을 한 강도였음을 고백한 후에 경찰에 자수하고 구속된 일도 있었다라고. 1월 18일 부흥회가 16일쯤 접어들었을 무렵 수알른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날의 성령의 역사는 전과 같았지만 다만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그날 장로들과 목사들 사이에 큰 죄악들이 드러났는데 모두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진실로 마지막 심판을 보는 것처럼 너무도 무시무시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어떤 다른 죄만큼이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요인인 듯 했다. 나는 교회의 유능한 두 지도자, 한 명의 장로와 한 명의 전도사가 서로 팔로 엉켜 안고 강단으로 나와 마치 자기들의 심장이 터지는 듯이 울부짖었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사기, 공금 횡령, 그리고 실제적인 도둑질을 고백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들의 탄식과 울부짖음이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 평양사경회를 기록하고 공부하고 연구했던 한 교수는 이렇게 평양사경회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경회 직후 다음 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도둑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왔다. 도둑맞은 돈도 되돌아왔다. 오랜 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될 수 됐고 부정한 방법들이 바로잡혀갔다. 한국 조선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선교사라고 한 언더우드의 아내 릴리아스 선교사가 고백하고 정리한 평양의 부흥회가 다음 한 줄과 같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특징은 성령께서 죄인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감추어 놓고 있으면 못 견디게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초창기 선교사들 그리고 언더우드의 아내 그리고 많은 그곳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죄인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감추어 놓고 있으면 못 견디는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경험했던 부흥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하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시기 전에 사도 요한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마치 도화지에 시커멓게 마구 낙서되어져 있던 것을 깨끗하게 지워준다라는 얘기구나. 흰 양털처럼 사해준다는 것이구나. 내가 했던 죄들을 그냥 기억나지 않게 깨끗하게 잊어주신다는 거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하나님,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찬송하며 경배했던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가? 깨끗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입술 그리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그러기에 화가 있다라고 절규했던 이사야, 하나님 앞에 자복했던 이사야를 하나님은 남유다의 선지자로 보냈습니다. 자신이 죄악된 백성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절규했던 시몬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사람을 낚는 어부, 자신의 최측근 제자로 주님은 삼으셨습니다. 평생 부끄러운 짓들로 살아가며 강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했던 흉악범이지만 주님이 그 죄를 자복할 때 어떻게 하셨다는가? 그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낙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절규하고 외쳤던 바울, 포행자요 핍박자로 살았던 그의 인생, 심지어 얼마나 자신의 의가 등등했던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머리채에 끌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살해하기까지도 앞장섰던 인물, 다메섹에 가서 그 공문을 만들어서 이제는 조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와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의 바울, 그를 주님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무엇을 삼으셨다 하는가? 파괴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건설자로 삼으셨다라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지었던 죄를 이제는 용서해주고 기억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파괴자와 핍박자와 포행자로 살았던 우리들을 완전히 새 것으로 이제는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기록하겠다라고 하신, 전혀 예상치 못했던 행악자들, 포악자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탐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들, 하나님이 어떠한 반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 하시는가? 오늘도 자신에게 나와 참된 회개로 자복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드라마를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파괴자를 건설자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전 것은 지나가고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 것으로 우리의 죄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하시는 주님, 그러게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성도들에게 축복하며 권면하는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이제 이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새 것으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죄가 없다.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너희들의 죄를 자백하고 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합니다. 실제로 회개는 성경을 보면 놀라운 파워와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가? 죄를 자백하는 것은 첫째, 더 이상 마귀의 참소를 끊어버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탐복할 때 마귀는 더 이상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둘째,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웃과의 모든 막혔던 담과 장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짐을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선물, 막혀있는 모든 영적인 생명의 통로를 가로막는 문들을 부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웃과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막혀있었던 모든 관계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능력은 모든 회복과 치유를 불러일으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포약자요 행악자였던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와 사도들로 부르시고 회복시키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면 진정으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감정상 어려웠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마음속에 약간의 위로를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7절 말씀을 보시면 빛 가운데 그가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잠깐 울고 눈물을 흘리고 찝찝한 마음들을 털고 주님이 잊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진정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반석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 그리고 올랜도, 그리고 우리 미주 전역에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조선 땅에 일어났던 이 대부흥, 참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나의 허물과 죄악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상적인 트랙을 밟았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상적인 길로 밟아왔다면, 교회를 다니고 시간이 흐르고 그곳에서 성장하고 있다면 반드시 예전과는 경험할 수 없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크게 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다. 또한 죄를 자백하는 것,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참소를 무너뜨리고 이웃과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것들로 우리를 바꾸고 놀라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생명의 원동력이자 역사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응당 오늘도 서로 죄를 고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평양에서 경험했던 것은 무엇인가? 거룩하신 주님의 강한 빛에 비침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평소 자신들의 허물과 죄악들,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던, 그래서 인식하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했던 불행한 삶의 요소들, 죄의 독소들, 바리새인들의 누룩들, 이 모든 것들, 우리들의 삶을 고통과 탄식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직시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병이 낫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100여 년 전 일어났던 이 땅에 일어났던 조선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신선한 생명의 능력을 맛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던 조선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살았던 그 삶이, 그 역사가 오늘 우리 반석교회와 올랜도 그리고 제 자신과 우리 섬기는 모든 교회 우리 식구들 그리고 미주 전역에 퍼져나가는 2016년이 되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